하셨습니까? 주제넘게 시간 좀 쓰자고 그랬는데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요. 전에 올라갈 때마다 여기 좀 들렀었는데 몇 년을 못 들렀죠. 그런데 올해는 또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들리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모수 자천이라더니 자청을 해서 시간 좀 써도 되겠냐 했더니 즐겁게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까요, 그 김용호 목사가 어떤 새색시를 맞았나 하고 저게 이 관심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소개를 먼저 좀 하는 게 괜찮겠죠? 좀 한번 일어서 보세요. 뭐 박수 칠 일까지는 없고요. 이름은 이기옥입니다. 이기옥. 이기옥. 이기옥 집사고요. 이제 목사하고 혼인을 했다고 이제는 사모님 하더라고요. 저 광주 빛고울교회 출신이고요. 그래서 최진희 여기 오니까 뭐 잘 알고 있고 또 저희 임 교수도 뭐 오더니 뭐 그냥 보통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김신덕 자매도 아마 잘 아는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전에부터 아는 분들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로말린다 부모님 계실 때 다닐 때 시간 계산을 하고 5시쯤은 도착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여기서 로말린다까지 조금 과속을 해서 가면은 5시간 반 만에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리면은 한 6시간 반쯤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막히는지요. 그래서 이제 길이 막혀서 제가 아마 안 막혔으면은 적어도 한 40분쯤은 일찍 도착했을 것 같은데 한 40분은 길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겨우 시간 돼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 10시 반에 나서가지고 여기에 6시 50분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계속 자동차 안에 있을 때 지금도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다 펴셨으면요. 23절을 우리 목소리를 합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봉독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봉독 23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사명 특창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거듭난다고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제 얘기했죠? 예? 우리가 우리 거듭나는 얘기하면 보통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까지 얘기 잘 하잖아요. 회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난다고 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하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이건 전부 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그 거듭난 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시속말로 송충이는 뭘 먹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먹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아니,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 그 우리나라 뭐 속담처럼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의 생활이 무엇을 먹고 새겨내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생활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읽을까? 그런 얘기를 지금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뭐 지금 8시 반까지 얘기해가지고는 조금밖에 얘기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전에 여기 있을 때도 자주 사용했던 말 중에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기록된 것하고 어떻게 읽는 것하고 기록 그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록된 것이 중요한 만큼 또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도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원리라고 해야 되는지 방법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첫째,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왜 주셨는가? 왜 주셨죠? 전혀 밑에서 얘기했으면 꼭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죠? 큰일 났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여기 기록한 것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명을 얻지도 못했다면은 그것은 성경 연구한 것이 아니고 고전 연구한 것이에요. 고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세계의 베스트셀러, 아, 성경이라는 책, 그거 연구한 것이 되죠. 아, 뭐 그것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양적 가치 혹은 문화적 가치, 지식적 가치, 이런 가치는 되는지 모르지만은 무슨 가치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 주신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반드시 무엇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이 뭐가 돼요? 내 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39절은 기억절로 많이 나온 성경 구절이니까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무슨 말씀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잘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나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게 39절이거든요. 근데 40절은 무슨 말씀 있는지 아세요? 아니, 성경 보지 말고. 아니, 39절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들이 다 잘 외우고 있는데 40절은 무슨 말씀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영생의 생명은 누구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디까지는 가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데까지는 가는데 거기서 끝나버리고 누구한테는 안 가? 진짜로 영생의 생명이신 예수님에게까지는 안 간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과 12절, 11절, 12절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요한이 그 얘기한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읽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누가 없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얻게 하는 거?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아, 이 성경은 여러 다방면으로 자료들이 많잖아요. 박물지 같이 말입니다. 뭐 역사, 고대 역사 연구하는 사람도 연구할 수 있고, 영문학 연구하는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 꼭 읽어야 되고, 모세의 법, 하무라비 법, 이거 이 법들 연구한 사람들 그거 다 읽을 수 있고 그거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좋은 지식과 재료를 제공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의 목적,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진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첫째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성경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읽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성경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예? 예. 이 성경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기에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라고 그랬는데, 그 말, 틀린 말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성경을 성경대로 듣기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들 말이죠. 학교 가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조금 가르치고, 뭘 많이 가르쳐요? 신학을 많이 가르쳐요. 신학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의 말을 듣기보다가 무엇을 먼저 들어요? 무슨 안경을 가지고 봐요? 신학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야, 여러분들 그 아주 너무 쉬운 예로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주일 성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성경은 읽을 때 그 주일 성수하라고 읽는 성경 구절은 무슨 구절을 읽어놓고? 예?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 하는 그 구절을 읽어요. 그 구절을 읽어놓고 설교는 뭐라고 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을 성수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어디서 배웠으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에서 배운 거예요. 조직 신학에서 배운 거예요. 조직 신학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안경을 끼고 지금 제7일을, 읽기는 제7일을 읽는데 머릿속에는 뭐라고 해석하면 읽는 거예요? 아, 주일은 하고 읽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듣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과 배운 학문과 문화적 영향과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 다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일단 문자대로 그대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에 아주 집중해야 돼요. 기록된 본문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본문과 맞지 않으면 일단 보류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본문과 맞지 않으면은 그 해석은 아무리 탁월한 해석이라 할지라 해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단은 보류해야 합니다. 내가 왜 보류해야 한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본문에는 혹 안 나타났을지라도 그 본문과 관련된 다른 구절 속에서 그런 얘기가 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교인들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둘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성경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어놓고 누구 생각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성경의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셋째는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뭐 앞에 2번이나 3번이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신학적 사고방식 혹은 전통적 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 광야에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만났죠? 모세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큰 구경이 났구나 하고 이제 구경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모세는 지금 그 모르죠. 그 구경하러 가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혹 기억나세요? 옛날에 한 얘기?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우리가 이 룻기 4장 9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절수가 지금 명치 않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신을 벗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 있어요?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가면서 인간적 권리, 인간적 기득권 이거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그거 벗어야 돼요. 벗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에게 해석하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요 어떤 책을 읽다가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요 누구한테 그 책을 그 잘 모르는 그 대목을 누구한테 물으면 물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예? 저자에게 묻는 거죠. 저자에게. 예? 저자에게 묻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옛날 책들은 읽다가 잘 몰라도 저자가 있어요, 없어요? 뭐 혹 살아 있다 해도 멀리 있을 테니까 힘들고 옛날 책들은 저자가 다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자한테 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쓴 책, 이 책, 저 책 참고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것은 누구한테 묻는 게 제일 좋아요? 저자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짝을 찾아서 뭐 읽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전에 여기서 얘기한 기억이 있나 없나요? 70생자 비호자 얘기 혹 들어보셨어요? 들어도 한 번 더 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부자 영감님이 70에 상처를 했어요. 예? 부자 영감님이 70에 상처를 했는데, 무남 동료밖에 없었어요. 그, 이제 그 딸은 뭐 결혼해가지고 벌써 외손자들이, 외손자녀들이 여럿이 났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저 아주 금설이 좋았던지 둘이 있을 동안에는 괜찮은데 이 부인이 떡 죽고 나니까요.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들. 아이고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처녀한테 장가를 갔대요. 그런데 어떤 처녀가 이 70노인에게 시집을 왔겠어요? 이 영감이 부자거든요. 예? 아니 가난한 집 처녀가 뭐 할 생각으로? 아유 이제 이제 가서 아들이라도 하나 놓으면은 친정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매파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싫어할까요? 예? 딸이 싫어하죠. 무남동녀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인데 아들 놓으면은 그 재산이 누구한테 상속 갈 거예요? 자기한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은 아주 안 좋죠. 그런데 정말 결혼하고 한 1년 지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죠. 이제 일어서서 겨우 그럴락 말락 할 때가 되었을 때요. 이 영감님이 몸져 눕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병이 깊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인을 이 병수발하기 위하여 오는 젊은 부인을 보고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 내가 한번 해도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이 재산을 누구한테 상속하고 싶은데 상속해야 되겠는데 그 아들 이제 겨우 돌 지내가지고 걷는 그 아들한테 상속하고 싶은데 그 아들이 딸한테 해꼬지 당하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도록 유서를 작성해야 되겠는데 그게 참 어렵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아이한테 상속한다고 유언을 써놔놓으면 그 딸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겨우 걷는 거 이 여자도 배경도 없고 가난한 집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한테 이 재산은 상속한다 그렇게 써놓으면은 이 딸이 아들을 해고제하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유언을 써야 되는지 요새 내가 그 골몰하다. 이 젊은 부인은 아이고 뭐 그런 거 생각하냐고 병 나을 생각이나 하라고. 그런데 이제 이 병수발을 하기 위해서 약탕기 들고 가며 갈 때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덜컥 운명하게 됐어요. 그 이제 이 운명 임종의 말입니다. 딸내 식구들 다 와가 앉아 있습니다. 사위에다가 뭐 그 외손 자녀들 다 와가 앉아 있고 다 큼지막 하지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고는 이제 겨우 엉금엉금 기다가 걷다가 그렇게 하는 아이고. 엄마는 지금 옆에 앉아 있고. 그 이제 뭐 형제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배 와서 참 숲 넘어가는 소리로 내가 유서를 써서 베개 밑에 넣어놨으니까 장례식 한 다음에 읽어보거라. 그렇게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었대요. 그 이제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 유서에 무엇이라고 썼을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와서 그 참 유언선언 걸 말이지 참 창호지를 가지고 이 봉투를 만들고 그 봉투 안에 또 창호지에 글을 써서 넣고 유언하고 딱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걸 끄잡아내 가지고 촥 읽었더니 한 줄로요 내리 한문으로 한 줄로 촥 써놨는데 무엇이라고 잘 들으세요. 무엇이라고 써놓은 거 아니 70생자 비오자 가산 전지서 타인 물취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70에 낳은 아들, 70생자, 70에 낳은 아들 비오자 안일비자 나오자 아들자자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산전지서. 가산은 전해주기를 사위한테 전한다. 가산전지서. 그리고 끝에는 타인 물취. 다른 사람은 말물자 취할지자. 취하지 마라.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상속한다는 말이에요. 예? 아이 사위 딸한테 상속한다니. 아이 그러니까 누구는 졸지에? 아이 젊은 부인은 졸지에? 아이 졸지에 아주 이제 부정한 여자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70에 낳은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 젊은 여자가 되어서 남자 봐가지고 아 하나 낳았다 이 얘기잖아요. 누구 입이 반해졌을까요? 아 딸의 입이 막 벌어졌어요. 예. 누구 얼굴이 새카매졌을까요? 아유 그 젊은 부인 얼굴이 새카매졌죠. 아니 세상에 이 영감님이 말이지 아무리 정신이 없다 그래도 야 병수발 하러 갈 때마다 무슨 소리 했는데 이 제사는 누구한테 상속해야 되겠는데 이 아들한테 상속해야 되겠는데 저 딸이 해꼬지 않냐고 상속할 수 있도록 내가 유언을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고 아니 그 소리 하던 영감님이 막상 유언을 써놓기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가사는 사위한테 전한다. 다른 사람은 취하지 마라. 그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렇지 아버지가 안 속았지. 에? 어디 가서 사람 속이려고 말이야. 이 재산 탐해가지고 말이지. 이제 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늙음악기 아버지 모셨다고 입에 풀칠할 만큼만 떼주고 홀땅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기르는 엄마 입에서는 매 아이를 기를 때마다 조금 어려운 일만 생기면 누구 원망 나오겠어요? 그 영감쟁이가 말이야. 에? 에? 얘는 이게 나한테는 이렇게 해놔놓고 말이지. 유언은 그렇게 쓰고 말이야. 그 언제나 그렇게 원망할 것 아니겠어요? 뻔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엄마 원망 소리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서 한 29살 되었게 됐어요. 한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 이제 저 딸은 뭐 이제 할머니가 다 됐겠죠. 근데 이 아들이요. 엄마가 하는 이 얘기 넋두리 만날 듣는데 생각하니 이상하거든요. 자기가 지금 배우기는 새는 죽을 때 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하는 말이 진실하다고 그랬는데 어째 말은 그렇게 해놔놓고 글은 그렇게 쓴단 말이야. 여기 무슨 곡절이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참 20년 만에 그 나이 많은 누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뭐 좀 보자고. 그 유서 좀 보자고 찾아갔어요. 아니 찾아갔더니 이 누님이 올 줄 알았다. 네가 이렇게 언제 하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나 유서 보러 왔지. 그러니까 잘 보관해놨다가 이거 봐. 이러고 70생자 비호자 가산 전지서 타인 물취예요. 틀림없어요.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가산은 사위한테 전한다. 다른 사람은 취하지 마라. 그래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서를 잘 베껴가지고 이제 원본은 돌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갔대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은 예. 이제 변호사를 찾아갔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걸 내놓으면서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하니까 변호사가 보더니 70생자 비호자 가산 전지서 타인 물자. 이 사람은 이것도 몰라서 나한테 뭘 가져왔냐? 70에 나온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가산은 사회한테 준다. 다른 사람은 취하지 마라. 그 소리 아니냐? 예, 그런데요, 선생님. 그리고서 이제 엄마가 자기 기를 때 만날 하던 그 소리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유서는 이렇게 썼습니까?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무슨 곡절이 있나 하고 알고 싶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변호사가 가만히 한참 보더니 하하, 자네 부친 참 지혜로운 분이구만은. 이 유서는 아들한테 상속하라는 유설세. 그랬어요? 그 아들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건 어쨌든 간에 그 재산 찾으려면은 소송하게. 그럼 내가 찾아줌세. 그래서 그 변호사 대리인으로 해서 소송을 했대요. 그 유산 자기에게 넘겨달라고요. 그래서 이겼답니다. 예? 이겨서 그 이제 그걸 다시 찾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변호사가 처음에 딱 읽었을 때는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가사는 사위한테 준다. 다른 사람은 취하지 말라고 해석을 했는데 아들이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해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변호할 때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 아들 이 얘기 다 하면서 얘기했겠지만은 요새 70생자 비호자랴. 70에 낳은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아니겠느냐. 글자 한 자 안 바꿨어요. 70생자 비호자랴. 70에 낳은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아니겠느냐. 가산 전지. 가산을 그 아들한테 준다. 서타인, 사위는 타인이다. 물치, 취하지 마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돌아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읽었죠? 이걸 알아야 성경 어떻게 읽는 걸 알지. 예.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읽으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아들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유서를 볼 때에 누구 생각으로 읽은 거예요? 아버지 생각으로 읽은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하면서 그 유서를 쓴 거예요? 아들이, 어린 아들이 해코지 당하지 않고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유서를 쓰려고 생각하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딱 읽으면 누구한테 상속하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위한테 상속하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유서를 쓴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읽으니까 그 유서는 누구한테 상속하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아들한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누구 생각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읽지 아니하면 70생자 비호자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해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하나님이 풀이하는 대로 풀이할 수 있도록 우리 굴복해야 합니다. 자기 신발 다 벗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신지 그것을 들어야 돼요. 뭐 시간이 많이 가서요.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그것쯤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뭐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성경적으로 읽어라. 성경을 성경적으로 읽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적이 아닌 생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험의 광야에서 두 번째,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는 두 번째 시험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용했어요?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그 사자를 보내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할 때에는 성경적으로 읽은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 읽은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성경을 읽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사상을 바르게 가지고 읽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욕 북부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요. 이 저녁 시간에 토요일 날 저녁에 뭐 음악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여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두 여자분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여자, 어떤 우리 교인 자매가 다른 두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늦은 식탁에 거의 9시가 됐는데 둘러 앉았는데 이제 소개를,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지 이제 데리고 온 사람이 소개를 하는데, 이 여자들이 개신교인인데 장로교인인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안식일은 제7일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제7일, 오늘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달은 사람 한 7, 8명이 모여서 안식일에 따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데리고 온 우리 교인 자매가 그 저 에이전트인데, 리얼스테이트 에이전트인데, 이제 집 뭐 이 얘기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안식일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교단이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몰랐어.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도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마침 뉴욕에 우리 김영호 목사와 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한번 물어보세요.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앉았는데 그 한 자매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안식일 교회에서는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연구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안식일 교회에서는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연구합니까?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연구하다니요? 제가 이제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이 성경은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히브리적 시각으로 연구해야 되는 게 맞지 헬라적 시각으로 연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이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가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히브리적 시각으로 봤겠습니까? 헬라적 시각으로 봤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시각으로 봤겠어요? 히브리적 시각으로 봤죠. 왜 헬라적 시각으로 봤을 리도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이야 히브리적 시각으로 봤겠지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히브리적 시각으로 봤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히브리적 시각으로 봤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래요. 정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성경은, 저는 성경을 히브리적 시각으로도 안 보고요. 헬라적 시각으로도 안 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십니까? 저는 성경적 시각으로 성경을 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 성경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으로 성경을 성경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헬라적 시각으로도 히브리적 시각으로도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이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거기서 하는데 초대 교회의 교부들 있잖아요. 교부. 우리가 이제 그 사도, 속사도 교부, 속사도 교부 다음에 교부 시대 교부, 교부들 나오거든요. 그 교부들은 이제 그래도 200년, 300년, 혹 400년까지 그 시대에 이제 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 사상가들이. 그런데 그 책을 딱 읽어봤는데요. 교부들 가운데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사도들 이후에 속사도 교부거나 그 후에 교부거나 간에 교부들 가운데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그 교부들 대부분이 헬라 사람이고 라틴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쭉 설명해 놓기를 뭐라고 설명해 놓은가 하니까 이 헬라 철학자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 사상과 헬라 철학을 서로 조화시키기 위하여 애를 썼다.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입었다. 동시에 헬라 철학도 기독교 사상을 영향을 안 입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쓴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헬라 철학 사상이 신플라톤주의 사상이라고 적었어요. 그 신플라톤주의 사상의 대표자가 저스틴 말터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스틴 말터.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그걸 쓰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 신플라톤주의는 육과 영을 아주 분리해가지고 이데아의 세계와 불멸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영혼 불멸 사상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를 놓았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불멸 사상 같은 건 다 어디서 들은 거예요? 헬라 사상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것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초로 등 놓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 영혼이 영이 하면 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영혼 불멸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성경적으로 읽어라.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성경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라. 다 잊어버리셨죠? 첫째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성경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라. 둘째는요? 자기 생각 다 버리고 성경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라. 셋째는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성경을 성경적으로 읽어라. 다섯째는요? 서로 다른 경우를 혼동해서 설명하지 말라. 서로 다른 경우를 혼동해서 설명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 15장과 11절인가 거기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교인들은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죄인 되게 하느냐?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선악과를 입으로 먹었는데 그게 사람이 죄인 되게 하느냐 사람을 죄인 되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듯해요? 이 얘기는 옛날에 한번 한 거, 여기서 있을 때 한번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제가 통일교인 만나가 그 얘기 딱 갖다 대면서 교회에서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선악과를 입으로 먹었는데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그렇게 딱 질문을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주장로님?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기로 가였으되, 그 또자가 중요한 거, 또기로 가였으되.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무엇을 찾아야 되겠어요? 또기로 가였으되를 찾아야 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또기로 가였으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에? 이게 여러분들 그거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또기로 가였을 때 찾아야 되잖아. 그 유명한 다니엘 1장 8절 있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여. 제가 그 성경절수 찾아놓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입으로 먹는 거예요? 어디로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죠. 그럼 이거 말고 입으로 먹는 것도 사람 더럽다고 얘기했잖아요. 더럽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서로 경우가 다른 것을 혼동해서 섞어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이거 아주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런데 뭐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하든지 못 하든지 제가 그건 상관없고요. 보세요. 하와가 사실은 그때는 하와가 아니고 여자지만은요. 뱀이 여러분 이 뱀이 여자한테 9시까지 얘기해도 되겠죠? 네, 9시까지만 얘기하겠어요. 이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물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한테 무엇이라고 물었어요? 아이, 크게 좀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은 것? 아니죠. 그러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뱀이 선악과라는 말 입에 한마디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 이 뱀이 선악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뱀이 뭐 먹으라고 얘기했다고 자꾸 생각해요. 선악과 먹으라고 얘기했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번역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은 안 그렇더라고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이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아니지. 말이 꼬부랑꼬부랑해요? 네. 우리 번역은 참 쉽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원문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그랬어요. 말이 좀 어려워요? 아주 교묘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아니죠.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뱀이 우리처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지 않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또 여자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여자가 하나님이 안 한 말로 보태고 하나님이 하신 말을 빼고 그렇게 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그 얘기할 때에 마음속에 이미 선악과를 먹고 싶은 생각과 죄가 싹트고 있었다. 생각만 해도 그것은 마음, 성경에 있잖아요. 뭐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함이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때 벌써 마음에 죄를 품었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죄의 행동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유명한 우리 교회 학자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 다 듣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함이요. 생각을 했으면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을 생각을 했으니 이미 따먹은 거다. 똑같이 죄를 지은 거다. 그 사고방식이거든요. 어때? 그런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제가. 예. 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그 여자는 무엇을 먹지 않아도?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뭐 해야 돼? 사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그랬지, 그거 먹을 생각한다고 죽으리라고 얘기한 것은 성경에 없어. 그러면 그 여자가 그 생각을 했으니까 죄인이 되었으면 안 먹어도 죽어야 되잖아. 아직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어? 정말 그거 그러네? 아이고, 참, 그거 쉽지 않네? 하고 머리를 흔드는 걸 봤거든요. 둘이 앉아 대화하다 그랬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 하는 그 장면하고,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이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그 장면을, 이쪽 걸 이 여자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는 그 얘기하고 그 여자가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한 거하고 그 같은 장면을 이용할 수 있어서 설명할 만한 장소입니까? 아니에요. 하라는 뭐 하기 전에 세계고,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전에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는 언제 세계예요? 이미 죄인 된 상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죄인 된 상태의 세계를 가지고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재면 안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죄도 아니고 여자가 보탠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제 살아남는 이들 제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원문은 보니 또 재미있더라고요. 원문은 또 우리 번역하고 다르더라고요. 예, 이 원문은 보니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죽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래 돼 있어요. 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미는 같은지 모르지만 좀 다르잖아요. 예.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서로 다른 경우를 혼동해서 설명하면은 성경을 혼란하게 이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경우. 이거 마태복음 15장 11절에 한 얘기하고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거하고 그것은 이걸과 이것을 설명할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섯째, 성경을 연구할 때 근원부터 자세히 연구하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연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차근차근 구속이 어떻게 됐는지 연구해야 돼. 근원부터.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보면요. 누가는 예수의 전기를 쓸 때에 어떻게 전기 썼다고 그랬어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근원부터 자세히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성경의 단어는 성경으로 정의해야 됩니다. 성경의 단어는 성경으로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단어들을 이 세상의 사전적인 의미로만 사용해서는 풀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얘기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의의를 머릿속에 무엇으로 뻗득 생각해버려요?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이 세상에 우리들이 말하는 도덕적으로 말하는 그런 의의를 말하는 것인가? 그 의의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게 있는 것을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은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보면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내게 있는 거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무엇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근본적인 입장에 있어서 그것은 이 세상의 도덕이나 사전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단어는 성경으로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을 세상의 문화적이나 사전적이나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풀이하게 되면 엉뚱한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도덕적으로 사랑, 도덕적인 의, 도덕적인 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장 근본적으로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적으로 정의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좀 들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예 드는 일은 그만두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두 가지 원리를 숙고하라. 두 가지 원리. 그 두 가지 원리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이 첫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뭐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어서 살라고 준 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올 구주는 아담의 씨로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원리들을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신발 다 벗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운틴 뷰 성도들이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정말 성경의 사람,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 안에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먹음으로 살찌는, 말씀으로 살찌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